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이라는 날을 이제 정하지 않고 미국은 365일이 어린이들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오늘 저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 둘하고 저하고 차에서 오면서 어린이날 노래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가 한번 해봤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들판을 5월은 푸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물어봤더니 2절을 거기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대학원 1학년생하고 저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기억해야 맞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기억해야 맞는데 제가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절까지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찬양을 이제 어린이날에 맞아서 이제 드렸습니다. 메시지가 뭐 어린이날 메시지를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아이들을 보시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참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나라의 기둥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 전란 때에 자유를 굉장히 애호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자유 수호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기를 원하면서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들을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독재자의 탄압 앞에서 대학교가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고 또 신문 편집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혹 이 독재자에 한가할까 신문 편집자들도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자유 수호를 위해서 평소에 글을 쓰던 유명한 저술가들을 봤는데 모두가 다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만은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전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흥미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애정과 탄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의 초대 교회는 복음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민족을 위해서도 사용하였던 아주 정말 특출한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굵직한 사건들의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105인 사건이나 3.1 기미독립이나 독립선언을 할 때나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을 변질시키자면서 앞장서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것이 그런 교회였다고 말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감소 추세에 놓였다고 다들 걱정들을 합니다. 왜 교회가 감소하느냐는 사명하고 상당히 관계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숫자가 감소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감소되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마치 배로 따지면 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보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닌 대사명이라고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과 나란히 서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은 증인된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해야 되겠는가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 보면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오직이라는 말은 알라라는 그리스 말로 그러나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장 초대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말을 대조해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냐고 말할 때에 기한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때와 기한은 사명하고 별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되 엉뚱한 데 힘을 빼지 말고 힘을 쓰되 엉뚱한 데 힘을 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잖아요. 15번이고 5번도 그러고 52번이고 다니는데 얼마나 쌩쌩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70마일로 달려도 그거는 막 늦다고 뒤에서 그냥 쫙 틀어가지고 80마일 스피드를 좋아하는 분은 90마일까지 달리는 분도 내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막 열심히 달려요. 근데 가만히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 차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달릴까? 물론 그 중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들도 있겠지만 많은 차들은 사명과도 관계없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도 모르고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명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스피드만 내면서 달린다면 그것은 가스 낭비요, 시간 낭비요, 모든 것에 낭비요 소모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네 가지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명예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쾌락이 중심이 된 삶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사명과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는 참 인생의 길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사명을 감당한 길이만큼만 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 그 120년의 자랑은 40년 동안 감당한 사명에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3분의 1을 전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40년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80년, 90년 요새 사는데 아무리 80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를 사명과 함께 사명을 이루면서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인생됨이 결정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첫째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하늘의 사명임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사명 스테이트먼트를 요새는 다 만들어두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인생의 영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는 사명은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된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받는 사명이니까 이 사명은 어디서 온 사명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사명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면 마귀로부터서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다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귀한 사명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데, 성령을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한다. 임한다는 그 말은요, 위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come, 그런데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면으로부터 온 사명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많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33편에서는 특별히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이 이렇게 높은 산이에요. 시온은 여기에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은, 이 이슬 물은 성령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온 헐몬같이 높은 하늘에서 성령을 시온에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덧입은 사람들이 사명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사명을 받아보면,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전혀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아봤던 적이 없어요. 전에 이런 것을 느껴보았던 적이 없는 어떤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사명을, 참으로 기이한 사명을, 벅찬 감동이 있는 사명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영광스러움이 인생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받고 나면 모두가 다 깨닫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의 대사가 된 겁니다. 하늘의 대사. 여러분 대사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센지 알죠?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나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게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위를 입고 이 땅의 대사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습니까? 그 권세와 그 특권과 그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 어떤 사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강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의 이 강한 군사력은 역사 속에 길이 남습니다. 역사 속에. 로마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의 자긍심입니다. 나는 로마의 군인이올시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올시다.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 군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의무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사명임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사명, 최고의 사명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레이고, 야, 내일도 그 사명을 이루는 날이 밝아질 거야. 오늘도 밤에 잠들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일 또 다른 사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하는 그런 변치 않는 안에서 용솟음 치는 용광로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여러분, 그 열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왜 내가 이런 열정을 가졌는가를 보니까 성령께서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권능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열정. 우리 속에 열정이 있다면,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은 전에 없던 것입니다. 전에 없던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20대 말에 저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열정이 있어 봤던 어떤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야, 이런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던가 하는 것을. 내가 아니잖아요. 그 누가 보면 알아요? 옆 사람이 보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면이 있었던가? 전혀 그래 보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요, 예수 믿고 하는 노래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예요. 전혀 다른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부끄럽지 않잖아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수줍음을 탈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양을 보면요, 달라요. 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보라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못했을 만한 사람이 그 하잖아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이, 뭐 팔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하겠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런 거룩한 열정이 내 안에서 이글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열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걸어서 못 가겠대요, 일을 하는데. 달려가겠대.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 달리게 되죠. 뭐 한국에 가면 요새 마트 딱 가면, 아, 물건 세 개 남았는데 지금 뭐 몇 분 남았습니다 뭐 하면서 확 부르면 여자들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 진짜 막 달려간다면서요. 그냥 앞을 다퉈서 그냥 그 물건 빨리 가지려고. 여러분, 복음이 그만 못합니까? 증인된 삶에 대한 열정이 그만 못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그만한 열정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그런 권능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뭘 받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열정을 얻으리니, 새 권능을 부여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난 그분을 그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열정이 있다 그러면 열이 천을 만을 당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 하나가 어떤 존재인가, 성령의 권능이 임한 내 존재 하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을 모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것은 증인이라는 말 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하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영어로 보면 murder 그러면 뭐죠? murder 그러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는데 순교자와 증인은 두 개 다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말 원어에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동격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죠?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간에 어떤 사인을 주고받았냐면 물고기 사인을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왜 물고기 사인을 주고받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입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넥타이로 메고 왔는데 이 물고기 사인의 그 뜻은 뭐냐면 익투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그 앞자만을 따서 다섯 글자인데 앞자만을 따서 얘기하면요 예수, 익투스 할 때 처음에 이오타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가 나오는데 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뜨 나오는 거 테오스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옵실론이 나오는데 우는 뭐냐면 후이오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요. 맨 마지막에 하는 에스는 소텔. 그래가지고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게 익투스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며 그들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진정한 사명, 하늘의 사명, 참 사명 앞에는 장애물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식으로 얘기를 하면 고난이라는 장애물이에요. 고난이라는. 그 고난은 때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처럼 달려들었어요. 사자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 앞에서 증인 노릇한 것을 우리는 코버디스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걸었다는 얘기? 생명 걸었다. 목숨 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요 시시한 사명 아닙니다. 목숨 내놓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죠 한때? 근데 어느 세월인가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와서 친구 사귀자는 데도 아니고 밥 먹자는 데도 아니고요. 교회는 와서 외로움을 달래자는 데도 아닙니다. 사업상 사람들을 사귀자는 데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증인되어 생명 걸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 구부러뜨렸을지언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인의 사명은 결코 변해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 이 부부를 보면서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저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뭐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 내놨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하는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 내놓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목 내놓고 죽어야 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흥황한 거예요. 목을 내놓는데 죽을 수가 없죠. 목을 내놓는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이치입니다. 복음의 이치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생명 걸 사명을 한번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걸 사명. 여기에는 이 땅에서 어떤 대가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의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가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품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를 아끼는 교수님이 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는데 왜 학업을 포기하고 떠나는가? 자네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1년 내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진짜로 미친 짓이라네, 충고를 했어요. 그 충고를 듣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는 그 교수의 생각대로 원주민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원주민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 활동 중에 스승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편지가 이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 건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름도 없이 순교당한 이런 순교자들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뿐이 아닙니다. 우리 이 조그마한 동방의 구석진 나라 이 조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중국에서 죽고 먼저 중국으로 선교났다. 대동강으로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그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도망치려다가.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던졌던 그 성경을 인해서 그는 죽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은 벽지에 붙어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여 한국의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 저 다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돌멩이로 버려진 것 같으나 그곳의 묻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선교의 다리 위, 복음의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은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스케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언제 우리가 땅끝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요. 근데 하나님은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도록. 여러분, 능숙한 운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능숙치 못한 운전자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높이 바라보면 높이 던집니다. 높이 멀리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리라. 먼저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증인. 천리길을 몇 걸음부터 갑니까? 한 걸음부터 갑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증인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주를 갖다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도시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거기 보면 시청 위에 그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동상이 서 있는데 그게 167m예요. 동상 높이까지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새들이 어두워지면 높이 날지 않고 이렇게 낮게 날은대요. 새들이 낮게 날아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가다가 어디에 부딪힙니까? 그 동상에 탁 부딪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들이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새들이 왜 죽어 있나 나중에 봤더니요, 낮게 날아다가 동상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둡다고 고도를 낮추어가지고 거기에 부딪혀 죽게 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고도를 어둡다고 낮추면요, 부딪히게 될지 모릅니다. 어두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아픔이 올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하라 우리의 고도를 더 높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증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권능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난관이 여러분을 부딪혀 올지라도 증인, 순교자라는 말처럼 생명을 걸고 목을 내놓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며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의 사명의 고도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작을지라도, 비록 환경은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말을 했어요. 남자의 사명은 넓고 여자의 사명은 깊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여 주셨느냐? 남자는 넓은 눈과 넓은 가슴을 통해서 사명을 넓게 보라. 근데 사명을 넓게만 보고 깊이 하는 것은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여자분들이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넓고도 깊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요, 교회요, 우리의 하늘의 사명을 이루는 증인된 삶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은